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쭉 인류사를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인류사를 보고 있고 다음 챕터 정도, 이 챕터 말고 3 말고 4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정도까지 볼 겁니다. 이거 말고요. 이거 다음 그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초대교회가 조금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근현대사 근대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부터 뭐 중세 거쳐서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 정도까지 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현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의 그건 이제 계시록 쪽이겠죠. 어떻게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이게 아주 한 8, 9개 정도의 시대로 나눠서 보고 있지만 이게 전천년주의적인 어떤 세대주의적인 시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중요하게 보는가 해서 시대를 조금씩 나눠갖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주까지 저희가 뭘 봤었냐면 모세의 시대까지 봤습니다. 모세까지 보고 가나안 정복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짧게 짧게 지나갑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고요. 가나안 정복에 보시면 오늘 잠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여호수아 3장 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겠습니다. 모세 우경 뒤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르단강을 막아서 땅을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이 건널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설교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11절에 보시면 일단 8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뒷부분 일단 보시면 6절 보시면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앞에서 건너라 하매 그들이 언약궤를 취하고 백성 앞에서 가니라.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르단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르단 속에 가만히 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11절에 보시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을 지나가서 요르단으로 들어가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주, 곧 온 땅의 주의 궤를 메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들 속에서 멈추어 서면 곧바로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일어서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리라 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시고 그대로 이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15절 궤를 맨 자들이 요르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서 잠기니라. 그래서 발이 물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들이 일어나서 솟고 그 다음에 쌓이고 물무더기가 쌓이게 되고 요르단강이 마르고 그 다음에 지나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르단강을 지나가게 될 것인지 지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한 일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한 거는 단지 한 발 내디딘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딛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기다리지 결코 않으신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은 우리 어떤 행위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지 중요하죠. 믿음이 다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역시 우리의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믿음이 정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도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믿음이 드러나서 의가 된 거거든요. 그게 의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된 것도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의 의도됩니다. 그게. 그래서 하여튼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고 승리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각인시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5장 13절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주님께서 먼저 가실 거라는 모든 전쟁에서 앞에서 주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를 하시죠. 요 부분 신을 벗으라 얘기를 하는 부분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오죠.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셨던 하나님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석서를 보면 이제 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들 이야기가 됩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첫 승리와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이 방법으로 해서 이기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되는데 찾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신약시대 우리의 지금 시대에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읽고 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 집 앞을 7번을 돌고 6일씩 돌고 7번째 또 돌고 이렇게 해서 그걸 달라고 심지어는 교회 땅을 달라고 그 교회를 우리한테 달라고 교회에서 그때 이제 어떤 교회에서 그때 그 부동산 무슨 법상으로 뭐가 걸려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성도들이 이제 똑같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이렇게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찌되건 해결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 간증으로 돼서 막 이제 얘기들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마음들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한 거. 근데 이 여리고성을 돌라 그래서 돌라고 그런 게 아니죠. 이거는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구약의 것을 항상 갖고 올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리를 갖고 와야 되는 거고 그 당시 해석은 있고 역사적인 컨텍스트 상의 해석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영적인 적용, 원리를 갖고 와서 영적인 적용하는 것은 우리 신약시대에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6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6장을 보시면 6장 2절을 보시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또 참 새로이 봤던 것 중에 하나는 1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2절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나니 하고 실제로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Have gi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형으로 해서 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도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먼저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의 가장 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구속자가 나오시겠다라는 약속을 구속자의 약속을 창세기 3장서부터 맨 처음 범죄하셨을 때부터 시작이 됐고 구속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구속자의 그 계보를 지켜서 구속자가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탄은 그거를 막으려고 했었던 역사를 지금까지 찾아봤었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해서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배교입니다. 그래서 배교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죠. 이 구속자의 라인이 어떤 오염되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강하게 죽이시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도시와 17절 보겠습니다.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을 터이나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살리니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느니라.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괴롭게 할까 염려하느라. 항상 작은 것에 배교함이 들어오거나 누룩이 들어오면 그것이 누룩처럼 퍼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누룩에 대한 조심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회가 배교해서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멀리하는 것보다 교회가 없어지는 게 나아요. 도리어. 이런 관점에서 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침례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어찌됐건 그런데 한 사람이 불순종을 하죠. 그래서 다음 전쟁에서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분명히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가족을 죽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죽입니다. 아간이었었죠. 그래서 7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그 아간의 죄가 쭉 나오죠. 20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 7장 20절을 보시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들 가운데서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추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25절에 보면 그것을 듣고 24절에 아간을 붙잡고 은과 옷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을 돌로 친 뒤에 불로 태우며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려는 그래서 구속자의 라인이 오염받지 않도록 최대한 끊어버리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세퍼레이션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세퍼레이션을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근본주의가 있고 복음주의가 있고 신정통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고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신복음주의에 가까이 있는 근본주의가 있겠죠. 그렇죠? 근본주의 스펙트럼이 꽤 많으니까 신복음주의에 가까이 간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뱀이 그때 한번 얘기했었나요? 뱀의 독이 한 4피트 정도 나간다. 칙 뿌리면은 4피트 정도 나간대요. 그런데 그 누가 4.4피트 1인치 앞에 서갖고 뱀을 놀리겠느냐 이거죠. 그러지 않고 멀리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교회 자체가 근본주의로서 좀 컨서버티브하게 보수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는 것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는. 교회는 최대한으로 보수적으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야지만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저 교회에 다 속해 있는 교회 성도들이지만 성도 중에 한 사람이지만
교회 성도가 모여 있는 곳은 그 교회는 보수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개인 생활은 조금 더 리버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그걸 다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 자체는 보수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우리가 지키기 위해선 최대한으로 신복음주의 쪽에서 얘기하는, 심지어는 신복음주의도 굉장히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더 자리에서 떨어져서 그 성경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게 저희의 독립침례교회로서 저희의 의무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여하튼 이런 사탄의 공격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저희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있었었고 있을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또 계속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굉장히 센스티브하게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알려면 이단을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요. 이단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성경을 잘 알면 이단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옳은 거를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옳은 거를 잘 공부해서 분별력이 생기면 당연히 이단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입니다. 어떤 게 잘못되었는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탄의 다음 공격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장해제입니다. 당연하죠. 어떤 승리가 오면은 영적인 무장해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영적인 무장해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기브온 사람들과의 동맹이 시작됩니다. 아주 스니키하게 들어와요. 이스라엘 안으로.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한번 요수아기 9장을 보겠습니다. 기브온 3절에 보시면 기브온 주민 거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는 교묘히 행하되 가서 마치 자기들이 사신인 것처럼 꾸미고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서 6절에 보면 뒷부분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동맹을 맺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주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조언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며 그들과 동맹을 맺어 그들을 살게 하였고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니키하게 이 사람들이 속이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이교도인들이 들어온 결과가 됩니다. 그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교도인들이 들어오면 이교도들이 쓰는 물건들이 들어오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고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가까이 그 생각의 영향을 받고 말의 영향을 받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의 배교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말씀들이지만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11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시죠.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모든 구역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나눈 다음에 나중에 각각 나눈 그 지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됐죠. 레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땅 분배 시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땅 전역에 거쳐서 도시들을 허락을 하게 되고 도시들은 하나님 법을 지키는 중요한 법을 지키는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사용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많은 일을 하고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경고를 합니다. 여호수아기 23장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마음을 다하여 경고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쪽을 일단 넘어가세요.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에 6절을 보시면 23장 6절을 보시면 일단 이 3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뒷부분에 주 너희 하나님은 곧 너희를 위해 싸우신 그분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6절에
그런즉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서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잘못 오해를 하면요, 중용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중용이 절대 아닙니다. 중용은 뭔가 하면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으니 중간에서 잘 밸런스 맞추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반대예요.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섰을 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게 균형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바로 서는 거를 원하는 거지, 이게 그래 너도 맞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옳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심하여.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조심하여 사랑해야 돼요. 막 사랑하면 안 돼요. 조심하여 사랑합니다. 올바르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올바르게 조심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16절에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오르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속히 멸망하리라. 굉장한 경고를 주십니다. 그렇죠? 이방신을 섬기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24장에 그냥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냥 24장에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아멘. 성실함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성실할 수 없어요. 그렇죠? 몸으로 성실해야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실함과 진실함,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다른 신들을 제거하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아멘. 근데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갈려면 가라. 나는 내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마음을 결정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결정이 필요합니다. 결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풀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약간 긴장해야 돼요. 믿음 생활은 너무 루즈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자신을 조이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믿음 생활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뒷부분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어떤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증거를 하나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하나 외우고 계신 중요한 구절을 마음에 꼭 새기고 계신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을 딱 붙드는 일, 잡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말씀이 보이면 그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그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에서 여호수아가 당부한 것은 법을 지키거나 어겼을 때 얻게 되는 상한 결과를 보여주고요. 이교도와 그 행위들에서 분리할 것, 그것을 당부하고요. 구속자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여튼 지켜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큰 하나님의 빅픽처에 봤었을 때는 여호수아가 또 한 일은 구속자의 오심을 그 라인을 지켰던 것이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이제 들어옵니다. 문제의 사사기입니다.
문제의 사사기인데 무정부 상태. 거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리더가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그리고 나라의 중심도 없었습니다. 350년간 거의 배교와 무정부 상태입니다. 여기에 핵심은요, 저는요, 맨 마지막 장에 가시면요,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가보세요. 21장. 2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5절.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자매님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 매일매일. 잘 안 되잖아요. 명령인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저희 육신으로 그대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이게 우리 마음에 자기 눈에 옳은 것만 행해요. 진짜로 성경에 읽고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성경 말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 때요 자기 보기에 옳은 것만 믿고 나머지는 버려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같은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떤 거는 힘드니 좀 안 하고요. 어떤 거는 하기 내 편에서 편하니 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옳은 것을 택하는 게 우리 심성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시대 때의 유대인들만 욕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십자가에 우리가 다시 죽는, 매일 죽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매일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매일 기뻐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고 매일 기도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 주님의 일이 다 옳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좋은 것만 택하고 아닌 건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할 수 있는 건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음에 대해서 능력 없음에 대해서 주님께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저희를 다시 죽은 저희를 되새기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이런 삶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세 가지 불순종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거하는 모든 땅의 정복을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다롯 숭배를 받아들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3장 4절까지 보면 이제 바알을 섬기죠. 태양신과 달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신명기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뭐 한 2절 1, 2, 3, 4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시면 즉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함으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교에 대한 위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자의 오심에 대한 그러한 라인이 물들까 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하죠. 굉장히 많이들 하게 됩니다. 신명기에 사사기에 보면 이제 결혼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범죄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배교와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범법들이 더욱 행해지게 됩니다. 끔찍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 도둑, 윤리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뭐 없어지게 되고, 명예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인데도 가짜 제사장이 막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동성애 같은 게 더욱더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성적인 이용 등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쭉 뒤쪽을 가시면 중요한 그런 구절들은 아닐 수 있지만, 사사기 19장에 보시면요. 19장의 2절을 보시면 뭐 그의 첩이 그를 대적하여 창녀짓을 행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가면요. 19장 22절에 가면 이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 보라 그 도시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어떤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역시 동성애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그 소돔하고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그 소돔마이트라는 그 동사 자체가 소돔에서 나온 겁니다. 동성연애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 뒤에 밑에 내려가면 더 끔찍한 일이 나오게 되죠. 여하튼 그런 끔찍한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까지도 이제 막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들을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런데 전국적으로 퍼지려 할 때는 이 당시에는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돌아와요. 사사기를 보면 계속 그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배교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들어서 치죠. 치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 억압을 당하고 그러면 막 힘들어서 이스라엘이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줘요. 그러면 다시 또 배교해요. 이거에 대한 반복입니다. 이거를 약간 마일드하게 순화해서 얘기를 하면 또 우리 생활이에요. 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 또 힘든 게 또 생기게 되고 평화가 없어지고 화평이 없어지고 뭔가 불만이 계속 생기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또 어떻게 주시고 그러면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엎어지고 하나님이 또 그 사건을 또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또 배교는 아닐지라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런 일들이 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구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째 이래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구약을 보실 때 우리는 항상 좋은 영화를 보면 항상 우리가 좋은 사람 편이죠. 항상 마음이 항상 좋은 사람 편에 갑니다. 항상 주인공 편에 딱 가갖고 영화를 보죠. 아무도 나쁜 사람과 저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나쁜 사람과 동일시 전혀 안 합니다. 항상 좋은 사람과 동일시를 해서 다윗, 다니엘, 심지어 다니엘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어떻게 이럴 수가 분노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진정한 죄인들이 사실은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 저희 죄가 또 보이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 사역까지만 보겠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되는데. 7장이니까 3장까지 나가야 되는데. 여튼 사무엘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죠. 그래서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무엘을 사무엘 상에서 1장에서 3장 사이에 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사무엘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배교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서 배교에서 돌아오게끔 영적인 회개를 하게끔 하게 되고요. 조금 타이포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거짓 신을 버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게 이제 사무엘이 하는 일이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들은 타락이 있었었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왕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왕을 달라 요구를 하게 되고, 사울을 그렇게 해서 세우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볼까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윗 전에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울, 그렇게 해서 사울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인간 정부를 그 오랫동안,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민간 정부를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는 나라가 한꺼번에 배교할 위험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시다시피 머리 하나만 배교하면 나라 전체가 배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그 왕이 정말 레디 되었을 때 왕을 세우실, 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정통치 나중에 올,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죠. 그래서 완전한 의의 왕께서 다스리는 신정통치 왕국을 주님께서는 계획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육신적으로 약하고 죄성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배교란 부분을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 있고 배교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한 번에 배교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추신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됐건 사울왕의 세워짐을 통해서 중앙 집권적인 민간 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말 그대로 사탄은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사실은 나라를 쉽게 한꺼번에 배교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거죠. 사탄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사울왕의 잘못된 판단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번제 헌물을 바치게 되죠.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를 그 번제 헌물을 먼저 바칩니다. 사무엘이 13절을 보시면 13장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으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건 그거는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일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선택도 중요한 거고, 올바른 성경을 갖는 것도 정말 정말 중요한 거고, 그걸 보는 것도 중요한 거고, 올바른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위에 저희가 믿음을 거기다 고정시키고 주님을 봐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스스로 변명하려는 마음이 생기죠. 변명을 합니다. 13장 읽으면 변명도 자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게 되죠. 그렇죠? 그 얘기들 쭉 나오는데, 16장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요. 16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함으로,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그래서 이 당시에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위에 업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내주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seal 되죠. 그래갖고 영원히 내주하시게 되지만 구약 때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합니다. 그리고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야기를 해요. 삼손이, 우리는 삼손 그러면은 영화 삼손 보면은 막 근육질에 항상 이런 약간 느끼한 그런 모습의 삼손을 생각합니다. 거기다 머리까지 길잖아요. 머리 길고 막 근육이 막 이런. 근데 많은 학자들이 사실 그런 삼손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힘이 센 거죠. 영이 떠났을 때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장면이 나오고요, 거기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께서 일하셨던 부분들이 그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악한 영으로 인한 사울의 마음이 비정상적인 사욕과 극심한 질투, 다윗에 대한 극심한 질투가 생기죠. 그리고 심지어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구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영매를 찾아가죠, 영매. 그래갖고 무당이죠.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당을 찾아간 그리스도인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오죽했으면 찾아갔겠습니까? 근데 기다려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잡을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배교로 인해 그와 그의 아들들이 나중에 대해서 다 죽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힘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윗 등장은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 성경을 통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남유다까지 망하는 그 단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그때는 또 어떻게 북왕국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탄은 어떻게 작용을 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